오늘 누가복음 강의의 19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목사가 왜 계속해서 누가복음만 하나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누가복음 강의를 꾸준히 하는 것은 단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이해해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호칭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하나님이신 그 아들,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셨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영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천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구약 시대를 예수님이 이제 폐하시고 새롭게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구약 종교 시스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1500년 동안 지배했어요. 모세는 이제 구약으로 끝났다.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나 예수를 통해서 선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며, 유대교를 폐지하시고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예수님이 확립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20에서 26절, 너희가 제자가 되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정말 영이 가난한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주에는 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올바른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시며, 급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급진적으로 사랑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는 사랑이 있어요. 남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남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이건 누구나 하는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여,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릴 때에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급진적인 사랑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급진적이라 그러니까 좀 이해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파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내추럴한 걸로 안 되고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35절에, 그래서 너희가 과거에는 너에게 잘하는 이웃만 사랑하라고 구약에서는 가르쳤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웃뿐만 아니라 너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시며, 급진적으로, 파격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시면서 36절에 그러므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긍휼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제자들이 참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표준에 따라서 지난 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많은 성도들이 세상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 한이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 왔고, 심지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바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여기 사랑침례교회 왜 모였어요? 세상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양심적으로 손을 얹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예요.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자체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한국 땅에서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저거 저대로 줘도 되는가? 교회 안에서 싸움이 가장 심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사치가 가장 심하고, 교회가 심지어 사람들 가장 경멸하고, 믿지 않는 사람 개나 돼지처럼, 이런 일들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돕거나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는 일에 그 많은 돈 거의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100이라는 걸 받아들였으면 그 적어도 40, 50 남을 위해서 쓸줄 알아야 되는데, 100을 거둬들이면 거의 90은 다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 쓰고 겨우 10 정도 남을 위해서 쓰는 이런 그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옆에 들어온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주차장 문제, 시끄러운 문제 해서 교회를 다 싫어해요. 그래서 개독교라 그래요. 목사는 먹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한 혐오증에 교회가 시달려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고 에베소에 들어가고 골로새에 들어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안에 교회를 세웠을 때그 옆에 있던 사람들, 아우 저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어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를 세웠을까? 아니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성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가게 되면 사회를 바꾸고 사회가 아름답게 되고 변화가 되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살맛이 난다 하는 그와 같은 사회가 되었을까? 우리 모두가 몇십 년 동안 아우 교회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서 바른 교회를 찾아 헤맸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바른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바른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까지 이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회라고 하고 해서 여기 사랑 침례교회에 왔는데, 뭐 사랑 침례교회 아니라도 킹제임 성경을 쓰는 어떤 그런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의 언어, 이 사람들의 행실, 이 사람들의 교회 운영,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이런 모든 것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 그 무엇을 이야기해도, 좋은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기서 퍼져나가는 말과 행실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요,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행실이라고 하면, 그럼 아무리 킹제임 성경을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저도 과거에 많이 봤고, 제 과거의 모습, 또 지금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린다. 긍휼히 여기고, 대안을 가지고, 사랑하고 건설적으로 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 그렇죠? 이런 것으로 가득 교회가 넘치게 되고, 가정에 그런 사람이 넘치게 되면, 그러면 가정과 교회, 또 그런 사람들이 넘치는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교회 좋은 말이에요. 근데 바른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바른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럼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 거야? 좋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 사랑침례교회가 좋은 교회, 바른 교회가 되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사랑침례교회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사람이 돼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 이런 좋은 성품의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야 본인도 기쁘고, 가정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국가도 기쁘고 해서 사회가 변화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사람 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사람의 특징이 37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까? 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아, 좋은 사람이 되려면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아,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주라. 아, 줄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때 쓰는 바로 그 척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와 같은 그 척도, 그 자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36절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너희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러고 나선 곧바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의 특징을 서너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째, 판단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둘째, 용서할 줄 안다. 셋째, 베풀 줄 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판단한다고 하는 말,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정할 줄 안다, 아니면 수용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남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고 수용을 해라. 자, 37절,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뭘 잘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아,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랬는데 왜 비판하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잘못 나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교리적으로 품행면에서 아니에요. 목사나 아니면 리더나 옆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님, 자매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참견하느냐. 이렇게 할때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은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여기 있는 말씀을 앞뒤 문맥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 절대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예수님이 절대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세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차 타고 차를 타고 가든 이 길로 가냐 저 길로 가냐 전철을 타냐 버스를 타냐. 그렇죠? 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사세요? 판단하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 밥을 뭐를 먹고, 그렇죠? 젓갈은 어떤 걸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어떻게 해요?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을 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직장을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다.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다.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잘못되면 그럼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 제대로 판단한 이런 판단하는 것까지도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이 구원받은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내 자신을 판단해 봤잖아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고 판단이 들면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판단해 보셨잖아요. 돈으로 될까? 내 힘으로 될까? 그렇죠. 재물로 될까? 명예로 될까? 아니면 부처로 될까? 다 판단해 보셨잖아요. 판단해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구나. 판단이 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오직 그 구원자 예수님만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그 판단에 따라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매일같이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왜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이란 말도 판단한다.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는 그와 같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서서 우리 몸에 행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몸에 행한 그와 같은 일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을 저와 여러분 지금 판단하며 살고 이게 판단하지 않고 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책망을 받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해야 돼요. 판단. 이 판단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인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43절에서 44절 가서 보니까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판단해. 그 사람이 정말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 기쁘게 하냐, 기쁘게 하냐. 이건 너희가 그 열매를 보면 판단해서 알수 있지 않. 예수님이 분명히 바로 그 다음에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을 버린 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 교회가 그와 같이 심각한 음행을 버린 자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느냐? 내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가서 보니까 성도들끼리 법정 고소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은 일도 너희 성도들이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럼 판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인생,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 안 하셔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저건 죄입니다 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것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죄예요.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죄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맞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종교 통합해야 된다. 저것은 죄악입니다 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지 않으셔야 돼요? 판단해야 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하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빠져서 또 번영신학에 빠져서 교회 오면 그냥 무조건 만수무강에 만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거 아닙니다 하고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교과서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하셔서 하나도 빠진 데가 없이 완벽하게 보존된 그런 성경이 있고, 마귀의 사주를 받은 서기관들이 그 안에서 듬성듬성 빼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빼놓고 성경 말씀들을 변개시킨 그와 같은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 빠진 데가 없는 것 같은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이 교과서가 올바라야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갑자기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제가 아까 요약한 것처럼 그 앞부분에 인간관계를 파격적인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파격적인 사랑. 그 파격적인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밭에만 내려요? 아니면 온 세상에 지금 내려요? 그렇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는 않아도, 내가 만든 이 창조물이니까 나를 믿진 않아도 그 사람들의 밭에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그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니까 너희도 사람들을 대할 때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 이게 다 통틀어서 너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없이 판단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 그 속에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올바른 인간관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을 만들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돼서 나 자신이 행복하고 나 자신이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부모가 행복하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렇죠? 이 국가가 행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고 늘 비판하는 기질 알겠죠? 뭐 매사를 보면 긍정적인 생각, 불쌍히 여긴 생각, 건설적으로 뭐가 하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무조건 비판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 알겠죠?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 사회에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되 긍휼히 여기는 심정, 불쌍히 여기는 심정,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좋은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라고 했는데 이 긍휼이 없이 모든 일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로 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래 다닌 사람까지 그냥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없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 틀리다고 이렇게 비판하면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단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저와 여러분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줬으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때 너그러운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어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 비판적인 이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되면 그 태도를 이렇게 드러내서 표출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같이 동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기 하 12장 말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와 음행을 벌이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적의 공격이 심한 것 같은 장소로 보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죠? 이 심각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악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셔서 누구를 보내냐?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나단이에요. 나단 대언자를 보냈어요. 나단 대언자. 그렇죠? 그래서 나단이 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다윗 이 왕이 자기 친구인데 하나님이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굉장히 부자예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굉장히 부자고 한 사람 굉장히 가난해서 그 사람에게는 암양, 어린 암양 하나뿐이 없었는데 뭐 짐승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어린 암양을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귀중하게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 그 손님이 찾아왔으면 자기의 양떼, 소떼가, 염소떼가 많으면 거기서 한 마리 잡아갖고 그래서 이걸 대접하면 좋은데, 아, 글쎄,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친딸처럼 여기는 그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그 어린 암양을 죽여서 그래갖고 잔치를 차렸습니다 하고 나단이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며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뭐라 그래 자기 입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나단이 곧바로 받아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많은 아내와 많은 재물과 부귀와 명예와 영토를 다 주셔서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그 자기에게 가까운 그런 이 자기 장수잖아요. 그 부하의 그 아내를 탐하고 결국은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이고 이 음행하는 그런 일, 그걸 하고도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나오게 될때 그걸 자기 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냐 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할때 나단 대언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은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조그마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크게 보이고 내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가서 보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욕심 많다 그런다 그래요. 야망이 큰 사람이, 어우, 저 사람 저렇게 야망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오만한 거짓말하면 저 사람 크게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비판하는 그와 같은 그 태도, 이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전염병처럼 옮습니다. 쉽게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 교회 안에 자꾸 모든 걸 매사를 부정적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건설적인 대안 없이 모든 걸 자꾸 비판하는 그와 같은 정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 이 교회에 점점 그와 같은 일이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가장 크게 은혜를 받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피터 로크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아마 지금 연세가 한 93세나 94세쯤 됐어요. 성경을 한 150번은 읽고 말 그대로 그냥 성경이나 이 모든 게 너무너무 박식해서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 논쟁을 하거나 이게 토론을 하면 당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은 글도 쓰고 참 좋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주석, 유명한 그 사람이가 주석을 많이 썼거든요. 그 주석을 이렇게 책이 이만큼 되면 주석의 3분의 1이 남 욕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 틀리고, 못 틀리고, 못 틀리고, 못 틀리고. 이 책에 빠져갖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권을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그대로 돼요. 로크맨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훌륭한 것이 많은 분이지만 뭐는 배우면 안 되냐? 3분의 책의 3분의 1을 남을 비판하는 그런 건 배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으셔도 좋아요. 말씀 보좌관께서 나온 그런 책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버리셔야 돼요. 나오면 어떻게 돼? 빨리 넘어가야 돼요. 안 보고 넘어가고 성경 말씀 강의한 것만 봐야지. 누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거 하면 5년 지나면 그 사람이 그래요. 저거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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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변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몇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만 옳고 다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분이 세 번이나 이혼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분을 아무 생각 없이 추종하다 보면 그분이 사도바울 것 같다 그래요. 이와 같이 이 뭐라 그럴까 세뇌가 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로크만도 읽고 누구도 읽고 누구도 읽고 뭐 제가 설교하는 것도 듣고 다 듣되 좋은 것만 받으셔야 돼요. 그 뭐야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해서 좋은 것만 받고 아닌 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비판이 자꾸 비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 그럼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의 잘못을 좀 덮어주려고 노력하는가? 예수님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들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면 어떻게 돼? 애 나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애가 나만 하겠어요? 요만한 애부터 시작해서 똥 오줌 싼다고 해갖고 그때부터 매를 들면 애가 어떻게 나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이 볼때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판하는 마음, 입만 열면 비판하는 말이 나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성품의 사람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더라면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부부 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잘안 돼요. 직장 생활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심지어 죄인들까지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풀듯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판단도 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좋은 사람의 성품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또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뭐 여기서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개혁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너희의 죄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 빚진 것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에 따라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는데, 교리적으로는 그거 옳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왕국 시대에 왕국의 규범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배워야 될 말씀은 뭐냐? 좋은 제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용서할 줄 안다 얘기할 때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용서 자체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그냥 쉽게 막 용서해 줄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서의 과정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 용서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갖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자기도 편하고 가정도 편하고 교회도 편하고 사회도 편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사람의 특징은 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줄 줄 안다는 거야. 베풀 줄 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받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줄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고린도서 9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일에 대해서 9장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낸다. 이거 낸다는, 여기 가서 보면 기부예요. 기부. 여기 나와 있는 똑같아요. 주는 거예요. 정한 대로 이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 즐거이 베푸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이 바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또 누구에게 주어야 되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야 된다. 여기 바로 옆에 고린도후서 8장에 가서 보니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 위해 헌금한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 아니에요? 엄청나게 극심하게 가난한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느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것 같은 헌물을 바쳐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사랑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난 3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모든 자기의 일을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을 요약하면서 20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텐트를 만들고 장막을 만들고 밤새 일하고 이렇게 해서 먹을 거 내가 다 준비했다.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내가 섬겼노라. 섬겼다는 거야.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자로서 다니는 그런 모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정말 마땅히 사역자로서 그와 같은 선물을 받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약한 자들 지원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하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헌금도 주고 말씀도 주고 섬김도 주고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복되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님이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이 되려면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용서할 줄 알고 이게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 사람들이 나를, 너희를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준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헌금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이외에도 섬김도 줘야 되고 재능도 줘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고, 그렇죠? 헌신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줘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미국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왔다고 해서 연락이 왔기에 가서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게 참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미디어 선교 헌금 올해 같은 경우 한 1억을 이렇게 작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퍼부어 주는 거잖아요, 사실. 일반 교회 같으면 아 지금 교회 빚이 20억인데 뭘 그런 걸 하냐고 하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빚 갚는데 지금 다 쓰는 거예요. 그 선교사 가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전달해주고 많은 책자들, 소책자, CD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북한 땅에 MP3, MP4를 사용해서 조그만 것과 같은 미디어 거기다 담아서 지금 보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것이, 말씀도 주고, 그렇죠? 선교지도 주고, 선교사에게 이거 전도지도 주고, 성경도 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격려와 위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이 좋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 뭐예요?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게, 그게 누구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가능한 한 판단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비판해도 건설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장 크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기까지, 모든 피를 다 흘리기까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서 다 내어놓으시고 용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한다 하면,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심정, 너그럽게 대하는 거, 불쌍히 여기게 대하는 거, 용서할 줄 아는 거, 베풀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예수님 원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이와 같은 그 성품을 가진, 그와 같은 그 좋은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40절 가서 보니까 이 좋은 사람은 눈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좋아야 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하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사람의 몸에 지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체가 뭐냐? 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면 어두컴컴한 데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눈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눈은 물론 육체적인 그런 눈도 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내가 눈이 닫혀 있으면 내가 이끄는 사람들 다 어디 도랑에 가서 다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 육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제자들이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보지 않으면 다른 데로 빠지고 다른 데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려야 좋은 성경과 나쁜 성경이 있다는 게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게 지금 신약 시대인가 구약 시대인가, 이거 치리하는 이 방식이 구약 방식인가 신약 방식인가, 이런 것들이 보여서 올바로 신약 교회를 할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야 이게 율법인가 은행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구원과 성화가 분리가 돼서 구원받는 것과 성화가 무엇이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저와 여러분 이거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말로 예수님께 가시다가 두 제자를 만났어요. 그 두 제자가 구약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들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펴셔서 그 말씀들을 열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열리면 문맹이 퇴치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열리면 독재가 없어집니다. 성경이 열리면 폭정이 없어져요. 이 한국의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열리면 목사가 변합니다. 성경이 열리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변하게 돼요. 성경이 열리면 이 교회들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책이 많지 않았어요. 모든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냐? 스승에게서 나오니까 스승만큼만 되면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스승이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인품의 소유자가 되고 예수님까지 이르러서 진리를 선포할 줄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좋은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 41절, 42절.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요만한 거예요. 들보는 석가래, 여러분 아시죠? 집을 지을 때 엄청나게 큰 기둥, 그게 들보예요. 눈에 그게 꽉 꼈는데 남의 눈 속에는 요만한 티를 자꾸 보려고 하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서 티를 빼주겠다고 얘기를 하니 예수님이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너 스스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너 위선자야. 이렇게 하는 사람.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남만 탓하는 사람.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나쁜 말이 위선자예요. 위선자. 예수님이 야단치시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저주의 말을 퍼부으신 그와 같은 사람들 한마디로 뭐 위선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상과 그 다음에 허상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자꾸 내게 있는 어려움은 보이지 않고 남에 있는 티만 자꾸 보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눈이 열려서 자기를 자꾸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보면 좋은 교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회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임이 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다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라 그래요? 구원 받았는데 나쁜 짓을 하거든요. 성품이 나빠요. 그러면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구원 받는 건 맞아요. 구원 받은 이후에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사회, 좋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품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죄 많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를 주고 해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요구하는 제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지난 한 7년 동안 크게 성장했어요. 크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여러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정죄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그런 교회를 거쳤어요. 특히 뭐 근본 독립 뭐 이런 거 외치는 그런 교회들 가면 힘들어요. 그냥 비판하고 비판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별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그 리더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설교를 끝마치면서 내가 좀 좋은 사람이 한번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갖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며 이번 한 주간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급진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